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필리핀 해군이 9일 남중국해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해군 7함대가 밝혔습니다. 7함대는 보도자료에서 양국 해군이 이날 남중국해에서 제3회 해양협력활동 MCA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훈련은 해상에서의 일상적인 친선활동을 통해 양국군 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과시하고 변화하는 해양영역에서의 연합 역량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영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한다는 양국 다짐을 재확인했다고 7함대는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미 해군 MH-60 시호크 해상작전용 헬리콥터를 탑재한 연안전투함 가브리엘 기퍼즈함과 필리핀 해군 초계함 그레고리오 델 필라함과 AW-109 다목적 헬기가 참가했습니다. 미군과 필리핀군은 지난해 11월에도 남중국해에서 해군, 공군 자산을 동원한 합동순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양국의 이 같은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은 최근 미국,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로 군사 대치와 외교적 마찰을 이어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두 대가 8일 미국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에 또다시 진입했다고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가 밝혔습니다. 노라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알래스카 아디즈 상공에서 탐지 추적된 이들 러시아 군용기들은 공역에 있었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영공을 침범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에서 러시아의 활동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며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의 경계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구역으로 이곳에 진입하는 다른 나라의 군용기들은 사전에 해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 관례입니다. 노라드는 항공기들을 추적하고 이들의 적절한 행동을 알리기 위해 위성, 지상, 공중 레이더와 전투기로 구성된 다층 방어망을 가동 중이며 다양한 대응 방법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이번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지난 6일 러시아군 투폴레프 95 MC 전략폭격기 2대와 수호이 30SM 전투기 편대의 진입에 이어 이틀 만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2월에도 투폴레프 95 폭격기와 수호이 35 전투기가 포함된 공군기 편대를 알래스카 인근에 전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군사적 대응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자신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과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지원 증대, 인질 석방을 위한 일시 휴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쟁 난민 100만 명가량이 머물고 있는 라파에 대한 공격이 민간인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수행될 경우 이는 참사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이날 라파 등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 항공기들은 이날 오전 가자지구로의 인도주의 물자 반입 관문이 있는 이집트 접경도시 라파의 시내 텔 알술탄 지역 등에 폭격을 가했으며 두 채의 민가가 공격당해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스라엘군 탱크들이 라파 동부 지역에 포사격을 가하면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지상공격이 임박했다는 주민들의 두려움을 키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공세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하마스 무장 세력들이 학교 대피소와 병원 등에 숨어 이른바 인간 방패 전술을 쓰면서 피해가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현재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27,84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이스라엘 전시내각 소속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가통합당 대표와 가디 아이젠코트 장관과 회동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두 강요와의 회동에서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안전한 귀환을 용익케 하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지원 수준을 높이며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한 최근의 노력들을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하마스의 테러 공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노력하는 가운데 가자지구의 민간인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야당인 예시아티드당 야이르 라피드 대표도 별도로 만나 같은 사안들을 논의했으며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한 미국의 계획과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개막까지 160여일이 남은 2024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메달이 8일 공개됐는데요.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프랑스의 파리의 한 조각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라는 홍보가 인상적입니다. 북한에서는 파리탑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에펠탑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철제를 메달 제작에 활용했다는 건데요. 이 메달의 빛이 퍼져나가는 형상의 굴곡을 만들고 앞 뒷면에 프랑스의 상징 에펠탑을 새기고 에펠탑의 조각까지 활용한 아주 파격적인 디자인이라는 평가입니다. 파리올림픽의 메달은 프랑스의 명품 보석 회사가 디자인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줄로 구분할 수 있는 이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메달은요. 승리의 여신 니케가 날개를 펴고 앞으로 돌진하는 형상을 중심으로 뒤쪽에 신전, 에펠탑, 대회명, 오륜기가 배치된 디자인, 그리고 에펠탑을 바닥 정중앙에서 꼭대기를 쳐다볼 때의 형상을 중심에 둔 디자인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메달 모두 다른 한쪽 면에 에펠탑을 상징하는 육각형 문양과 그 아래 대회명, 횃불, 오륜기를 새겨놓았는데 이 철제색이 선명한 육각형 제작에 에펠탑의 쇳조각을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패럴림픽 메달에 에펠탑 문양 옆에는 점자가 있는데요. 알파벳 점자 체계를 발명한 프랑스인 루이 브라유를 기리는 의미를 담았답니다. 파리올림픽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패럴림픽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립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위해서 모두 5,084개의 메달을 제작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Opening the way for President Joko Widodo's son, Gibran Rakabuming. 네, 14일 치러지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 세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인도네시아 대선의 이모저모 살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2월 9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8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온은 영상 7도고요. 구름이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2월 10일 토요일에 북한입니다. 장진과 해산은 종일 구름 많이 끼겠고요. 나머지 지역의 하늘은 맑지만 공기는 매우 탁합니다. 서쪽에서 들어오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이고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요일에 미세먼지 농도는 더 탁해진다는 예보입니다. 바람은 용현과 원산 장전 그리고 함경북도 지역으로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로 낮 기온 많이 포근해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영하 6도, 원산은 영하 2도, 중강의 아침 최저가 영하 17도, 해산은 영하 19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4도까지 오르고요. 신의주가 3도, 개성과 원산은 7도입니다. 함흥의 낮 최고가 8도, 중강은 낮 최고 2도, 해산은 영하 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맑습니다. 먼바다만 오전 한때 구름 많고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2월 10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을 경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극우 농객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일 치러진 파키스탄 총선에서 임란 칸 전 총리가 이끄는 PTI 진영이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평균 지구 온도 상승폭이 국제사회가 마지막 저항선으로 정한 섭씨 1.5도를 넘어섰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군의 총사령관이 경질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8일 이 발레리 잘루진이 군 총사령관을 경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에 성명을 올리고 오늘부로 새로운 관리팀이 우크라이나군 지도부를 인계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나는 잘루준이 총사령관과 현재 군에 긴급하게 필요한 변화에 관해서 솔직하게 논의했다면서 잘루준이 사령관에게 팀에 남아달라고 요청했고 그가 동의할 것에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잘루진이 사령관이 물러나고 그러면 신임 총사령관은 누가 됐습니까?
네, 현재 러시아군과 싸우는 지상군을 지휘해온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장군입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가 공격전과 방어전에 모두 경험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르스키 장군은 2022년에 시작된 이 전쟁 초기에 이 수도 크이우 방어를 주도했고 이해 여름에는 이 하르키우에서의 이 성공적인 이 반격도 지휘했는데요.
네.
이후에는 동부 전선 작전을 담당해 왔습니다.
네. 자, 이제 전임이 된 잘루진이 총사령관은 그래도 지금까지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들로부터 철의 장군으로 불리면서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항쟁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고요.
네네.
또 대중사회에서 높은 인기도 누렸습니다.
네.
특히나 우크라이나 군 안에서는 이 아버지 같은 존재로 신망을 얻었는데요. 지난 2022년 11월 남부 헤르손 탈환을 포함해 몇몇 성공적인 작전을 주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네, 잘루진이 전사령관이 지난해 말부터 이 몇몇 언론과 회견하면서 했던 말 때문에 갈등설이 나왔습니다.
네.
이해 지난해 11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의 회견에서는 이 전황이 고착 상태라며 앞으로 이 중대하고 아름다운 돌파구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전망을 일축했는데요. 이 잘루진 전 사령관은 또 올해 미국 CNN 방송에 보낸 기고문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의 규제 체제가 군을 수렁에 빠뜨렸다면서 긴급한 현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잘루진이 전 사령관이 특히 전선의 병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50만 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잘루진이 전 사령관은 의회가 이 인기가 없더라도 이 추가 동원령을 내리지 않으면은 이 군이 병력을 강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추가 동원령에 반대했습니다.
예,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루진이 사령관 해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루진이 사령관 발언에 경악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작전에 앞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자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이 잘루진이 사령관이 곧 해임될 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자, 국민 영웅으로까지 불리던 잘루진이 전 사령관이 물러나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시리스키 장군이 새 사령관이 됐습니다. 신임 사령관 앞에 지금 어려운 상황 기다리고 있죠.
네, 현재 미국 쪽 군사 지원이 끊긴 상태에다가 이 지난해에는 방어에 주력했던 러시아군이 최근에 이 드넓은 전설에서 무차별적인 공세로 전환한 뒤에 우크라이나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전선에 탄약과 포탄이 크게 부족해서 이 러시아군 공격을 막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데요. 신임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9일 전쟁 수단과 방식의 변화와 지속적인 개선만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 군의 총사령관이 바뀐 것에 대해서 러시아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조처가 모스크바와 크이우 사이 분쟁에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에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하고 회견을 했네요.
네, 극우 논객이죠. 이 터커 칼슨 씨와 한 인터뷰 내용이 8일 공개됐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 인터뷰에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서방이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 또 정말 전투를 중단시키기를 원하면 우크라이나 측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그 현재 러시아에 구금되어 있는 미국인 기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더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로 이 간첩 혐의로 지금 구금되어 있는 이 이반 게르슈코비치 기자 석방 문제와 관련해서 뭐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이 게르슈코비치 기자는 지난해 3월에 간첩 혐의로 잡혀서 지금 1년 가까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파키스탄으로 갑니다. 자, 8일에 파키스탄에서 총선거가 진행됐죠. 지금 개표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표가 한 반 정도 진행됐다는데요. 임란 칸 전 총리가 이끄는 이 파키스탄 정의운동, 이 PTI 진영이 현재까지 앞서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이 PTI가 지원하는 무소속 후보들이 49석을 얻었고 여당인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나와즈, 영어 약자로 PMLN이 42석, 그리고 파키스탄 인민당 PPP가 34석을 얻었다고 9일 전했습니다.
네. 지금 이국 결과가 당초 예상하고는 다른 거죠?
맞습니다. 이 군부가 지지하고 이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이끄는 이 PMLN이 우세할 걸로 당초 예상했는데요.
네.
이런 예상을 깨고 지금 PTI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파키스탄 총선에서는 몇 명의 의원을 뽑는 겁니까?
네, 모두 265석이 걸려 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총선에 등록된 유권자가 1230만 명인데요. 전체 인구 가운데 절반 정도 됩니다.
네.
한편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낮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2018년 총선의 투표율이 52%였습니다.
예, 지금 개표 상황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파키스탄 정의운동 PTI를 지금 PTI 진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이 PTI가 앞서서 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총선에서 이 당의 상징물을 쓰는 것이 금지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네.
이 소속 후보들을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PTI를 이끄는 칸 전 총리도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 자, 지금 파키스탄의 여당은 파키스탄 무슬림 영맹 나와즈당 PMLN당인데 이 당을 이끄는 샤리프 전 총리 파키스탄 정치에서 아주 오랫동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치인이죠.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미 세 번이나 이 총리가 됐었던 사람입니다.
네네.
샤리프 전 총리가 지난 2018년 총선에 앞서서 이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가기도 했는데요.
네.
이듬해에 보석으로 나온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서 한 4년 동안 이 망명 생활을 자처하다가
네.
지난해 10월에 귀국했습니다.
예, 이 샤리프 전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들어온 사람이 2018년 총선을 통해서 칸 전 총리였죠. PTI당이 집권을 했고요.
네, 근소한 차이로 총선에서 이기면서 집권했습니다.
예.
하지만 2년 전에 이 PMLN과 PPP가 다른 군소정당들과 함께 의회 안에서 신임 투표를 추진해서 당시 칸 총리를 축출했습니다.
네.
예, 칸 전 총리가 이 군부와 마찰을 빚어서 축출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칸 전 총리는 이후에 이 원래는 자신을 지지했던 이 군부 주도의 기득권층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운동을 맹렬하게 펼쳤습니다.
네, 그때 들어선 새 정부가 칸 전 총리 진영을 아주 강하게 탄압했고요.
네, 군부 주도로 이 칸 전 총리를 비롯해서 PTI 쪽을 강력하게 탄압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 칸 전 총리 지지자와 참모들 또 이 PTI 관계자 수백 명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칸 전 총리도 지금 부패 혐의 등으로 이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네. 이번 파키스탄 총선에서 폭력 사태도 있었군요.
네, 주로 이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에서 이 폭력 사태가 났는데 이 파키스탄 내무부는 지금까지 16명이 숨졌고 54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 선거 당일에는 이 관련 당국이 보안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중단시키면서 이게 또 지금 선거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파키스탄의 정치와 경제 상황이 아주 어려웠었는데 자, 이번 총선으로 이런 혼란 수그러들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전문가는 그게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네,
미국 평화연구소의 타나마 살리쿠딘 씨는 영국 BBC 방송에 많은 사람이 이번 총선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하기를 바라지만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은 어떤 형태의 정치적 안정의 전조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기후변화 관련 소식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 점점 더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지구온도 상승폭이 지금 국제사회가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그 저항선 기준을 넘어섰다고요?
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개월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이 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섭씨 1.52도를 기록했다고 유럽연합 내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 C3S가 8일 발표했습니다.
예.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국제사회가 지난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1.5도 이상 평균 기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게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도 이 기온이 계속해서 올랐는데요. 지난 1년간에 정말 사상 처음으로 1.5도를 넘어선 겁니다.
작년은 정말 역대급으로 더운 해지 않았습니까?
네, 1850년 이후로 가장 더운 해였다고 합니다. 또 이 지난달에 기록상으로 보면은 가장 더운 1월을 경험했는데요.
네네.
이 C3S에 따르면 1950년 이래 이 종전에 가장 더웠던 1월이 지난 2020년 1월이었습니다.
지구 온도는 왜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걸까요?
네, 이게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뭔지 명확하게 설명한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다만 과학자들은 이 바닷물 온도에 영향을 주는 엘니뇨나 라니냐 같은 현상 외에도
네.
또 인간 활동으로 가져온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같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을 유력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이유로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폭염이나 폭우 같은 그런 현상이 점점 지구촌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또 정초부터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서 물난리가 났고요.
네.
북유럽에서는 또 살인적인 한파가 덮쳤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폭설이나 폭우를 오가는 이상기후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 남반구인 아르헨티나나 칠레에서는 폭염이 있었는데
네.
특히나 칠레에는 이달 초에 이 폭염에 따른 산불이 나서 약 13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빈번한 자연재해는 지금 뭐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래 인류의 삶에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다 궁극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요. 또 식량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따라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섬들이 사라지면서 결국에 인간들이 터전을 잃게 됩니다.
네, 자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걸 정하고 있죠.
네,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각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해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중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30년 전에 이 배출량이 정점에 달한 뒤에 2060년까지는 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지구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가 지금이라도 더 빨리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이 조처를 해야 한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상승폭 1.5도 목표를 이루기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도 있는데요. C3S의 서멘사 버제스 부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이는 것이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의혹을 조사한 특검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구두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일부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기밀 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조사 결과 공개됐다는 소식 보죠?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에 고의로 기밀 문서를 유출했지만 형사 고발은 타당하지 않다고 특검이 결론 내렸습니다. 8일 공개된 로버트 특검의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감한 정부 기록을 처리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기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보고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예, 허특검은 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에서 물러난 뒤 대통령이 되기 전 민간인 신분으로 기밀 자료를 고의로 보관하고 공개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도 아프가니스탄의 군사 외교 정책 외에 기타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문서를 사적으로 보관했다는 겁니다.
네.
특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2007년과 2017년 회고록을 쓰면서 자신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기밀 자료를 사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기밀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가 처음 유출된 곳으로 알려진 펜 바이든 센터를 비롯해 델라웨어 자택 그리고 델라웨어 대학에서 회수한 기밀 문서 중 다수는 실수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가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2017년 버지니아 자택에 임대해 있었을 때 아프가니스탄 관련 문서를 집에서 발견했지만 곧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배심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고의로 기밀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여러 증거를 기반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발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특검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기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배경에 다른 요소도 있다고요?
예, 특검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2017년 회고록 집필을 위해 대필 작가와 대화할 때 또 작년 특검 조사를 받았을 때 기억력이 상당히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언제 부통령으로 재직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장남 보 바이든 씨가 몇 년도에 죽었는지 떠올리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와 면담할 때 그랬던 것처럼 배심원단에게 자신을 동정적이고 선의를 가진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를 둘러싼 논란이 큰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성공에 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도 바로 고령이고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에 기억이 나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미 언론은 이 특검 보고서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공격하고 있는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검 보고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반응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오전 처음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 이 특검이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떤 혐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는 이제 종결됐다며 내가 추론했던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날 밤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기밀 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했다는 보고서 주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억력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묘사한 특검의 평가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선의가 있고 노인이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나는 대통령이 됐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 기억력은 괜찮다며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최적격인 인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특검이 그 보고서에서 그 나이를 언급한 데 대해서 아주 불쾌한 입장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밥 바우어 씨도 성명을 내고 관련성이 없고 근거도 없으며 부적절한 비판적 논평으로 조사의 주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특검 보고서는 이미 그 정치권에서 확산되는 그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네요.
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기밀 정보를 잘못 처리한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사람은 대통령 집무실에 부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검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자료 취급과 관련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유사한 두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것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기밀 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잭 스미스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요. 네네.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그렇죠.
역대 미국 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연방 기소된 첫 사례였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사건은 나와는 100배나 다르고 더 심각하다며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훨씬 더 잘 협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연방 대법원으로 갑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대선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 시작됐네요.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변론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조너슨 미첼 변호사가 콜로라도주 측에서 제이슨 머리 변호사 등이 참석해 대법관들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이날 변론의 쟁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 경선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인용한 헌법 조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예, 그 앞서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죠?
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작년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네.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의사당 난입 사건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해 대선 인증 절차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예. 그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의 근거가 됐던 법률이 수정헌법 제14조 3항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미국 정부 관리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폭력과 불법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주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었죠.
네. 그래서 8일에 그 연방 대법원이 법조항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을 수 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미첼 변호사는 변론에서 헌법에 명시한 미국 정부 관리라는 표현은 임명된 공직자만 가리키며
네.
대통령이나 의회 의원들처럼 선출직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대통령은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네.
또 헌법은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공직에 출마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은 어땠습니까?
예, 콜로라도주 유권자를 대리한 머리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만들어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도 공직자이고 주 차원에서 내란 가담자의 입후보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대법관들은 이런 양측의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보수는 물론 진보 성향 대법관들도 주 대법원이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14조의 핵심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별주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처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네.
세미어 엘리토 대법관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이 유지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진보 성향인 엘리나 케이건, 커튼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며 왜 단일 주가 국가 전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냐며 민주주의 침해라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예.
미 언론 매체들은 이렇게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또 승전고 올렸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일 네바다주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열린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이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에 이어 연승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승리로 네바다주에 배정된 대의원 26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또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커스에서도 승리하면서 대의원 4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 승리 후 지지자들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네바다주의 위대한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연방 대법원이 자신에 대한 후보 자격 심리를 하는 것과 관련해 보기에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경선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앞서 단독으로 등록한 프라이머리에 이어 이번 코커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표차를 패했는데요.
네.
하지만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기준을 강화하는 조처 발표했네요.
네, 미 환경보호청 EPA가 7일 유해한 그름 오염에 대한 더 강력한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가정과 근로자,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고 깨끗한 공기를 보호하려는 조처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기질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미세먼지 허용 농도를 낮추는 겁니다.
예.
즉, 3평방미터, 1 입방미터 부피의 공기에 허용된 오염 입자의 질량을 낮춘다는 건데요.
네.
EPA는 이 기준을 연간 세제곱미터당 9 마이크로그램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미세먼지 허용 농도는 연간 세제곱미터당 12 마이크로그램인데요. 현행 미세먼지 허용 농도 기준은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니까 10여 년 만에 이 대기질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네. 이 오염 입자라고 하면 먼지도 있겠고요. 뭐 그을음이나 연기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네. 오염 입자는 공기 중에 발견되는 고체 입자와 액체 방울의 혼합물입니다.
네.
자, 오염 입자 중에는 먼지나 오물, 그을음, 연기처럼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어두운 입자가 있고요.
네네.
전자현미경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미세오염 입자가 있는데요.
네네.
EPA는 오염 입자 중에서도 이 미세 입자를 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이 미세 입자라면 이게 어느 정도나 작은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직경이 2.5 마이크론 미만의 오염 입자를 말합니다.
예.
자, 2.5 마이크론이란 머리카락의 한 올의 직경이 70미크론이라고 하니까요.
네네.
가장 큰 미세먼지 입자가 머리카락 한 올의 직경보다 30배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예. 정말 현미경으로만 봐야 가능한 것들이 이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로 들어가고 그리고 각종 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EPA는 환경 관련 비영리 공익단체 Earth Justice의 에비게일 딜런 회장을 인용해 미세 입자 오염은 심장병과 유행성 천식, 기타 폐와 혈액과 관련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어린이와 노인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네.
이 피해는 2032년까지 최다 4,500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고 29만 일에 달하는 근로인 손실을 예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뭐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면서요?
예, 이 피해는 2032년이면 새로운 조치로 1달러를 쓸 때마다 많으면 77달러의 의료 혜택을 추산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2032년이면 최대 460억 달러의 순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보훈부는 규모가 매우 큰 행정부처로 퇴역군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나 유족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훈부의 기원은 미국의 식민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보훈부의 설립 배경과 확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입니다.
미국 건국 초기 개별 주정부와 지역 공동체는 재향 군인들에게 직접 의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1811년 들어 연방정부는 처음으로 재향 군인을 위한 요양 의료시설을 승인했습니다. 19세기에 연방정부의 재향 군인 지원 프로그램은 당사자뿐 아니라 미망인과 피부양인을 위한 수당과 연금 제공으로 확대됐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많은 주가 재향 군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개별 주가 세운 이런 시설에서 모두 요양이나 돌봄이 가능해지면서 다쳤거나 병든 모든 재향 군인에게 부수적으로 의료 및 병원 치료가 제공됐습니다. 1차 대전 기간이었던 1917년 연방의회는 장애 보상 프로그램이나 보험, 상위 군인을 위한 직업 재활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재향 군인 복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연방의회는 1921년 8월 1차 대전 참전 군인들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해 보훈국을 신설함으로써 연방 재향 군인 프로그램들을 처음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때 재향 군인 병원들도 보훈국으로 이관됐습니다. 1920년대까지 보훈국 외에 내무부의 연금국 그리고 상위 의용 군인을 위한 국립요양원도 재향 군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이후 1930년 7월 당시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재향 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활동을 재차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해 보훈국을 보훈처로 격상시켰습니다. 또 국립요양원과 연금국이 보훈처 소속이 됐습니다.
Now he returns with all his experiences in the fight to kill fascism, to kill Japism. Now he returns with him those who gave.
2차 대전 이후 재향 군인 인구가 크게 늘자 연방의회는 전쟁에 참여한 재향 군인들을 위한 많은 혜택을 새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8년 10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보훈처를 강력급 행정부처인 보훈부로 격상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이듬해 3월에 보훈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보훈부의 설립 배경과 확장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다음 주 14일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지난 2004년에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래 다섯 번째 대통령 선거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번 인도네시아 대선에 국제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의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일일 민주주의 선거.
인도네시아는 2024년 기준 약 2억 8천만 인구를 가진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월 14일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도네시아 유권자는 약 2억 500만 명에 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일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직접 선거를 치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나라들을 인구 면에서 보면 인도가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지만 인도는 방대한 인구와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를 하루에 치르지 않고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치릅니다. 인구 규모 3위의 미국은 국민들의 직접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각주 선거인단의 간접 투표로 선출합니다. 그 때문에 인도네시아 선거가 하루 동안 직접 선거로 치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선거라고 하겠습니다.
초대형 선거, 부작용도 많아.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 지방선거를 함께 치릅니다. 2019년 선거 때부터 시행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토 면적이 19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2억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하루 일정으로 투표에 참여한다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일본처럼 큰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무려 17,00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 등록부터 투표소 설치 이르기까지 사전 준비 작업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개표 작업에도 수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렀을 때는 투표관리원 등 선거 관련 종사자 무려 550명이 과로등의 이유로 숨져서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나서고 있나?
2024 인도네시아 대선은 삼각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로 선두로 달리고 있는 후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국방부 장관입니다. 올해 72살인 프라보워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지난 2014년, 2019년 대선 때도 모두 나섰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프라보워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또 다른 대권 주자는 올해 54살의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입니다. 아니스 후보는 현 위도도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공약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도 이전입니다. 위도도 정부는 수도를 인구가 과밀한 현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요. 후보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아니스 후보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 주목받는 대권 후보는 간자르 프라노호 전 중부 자바 주지사입니다. 55살의 간자르 후보는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도자상을 강조하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 장남을 둘러싼 논란.
이번 대선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이 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있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라보오 후보가 지난해 10월에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민 라카 수라카르타 일명 솔로시 시장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건데요.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어도 대선에 출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브란 시장의 출마에 편법이 동원됐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피선거권 연령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면 4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기브란 시장 지지자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Opening the way for President Joko Widodo's son, Gibran Rakabuming-Raka, to be eligible to run, particularly for the vice presidential role.
이에 헌재는 지방 선출직을 지낸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소원을 받아들였고요. 그러면서 기브란 시장이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기브란 시장은 올해로 만 36살입니다. 지난 2021년 솔로시 시장에 취임한 그는 준수한 외모와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서 정치 기반을 넓혀왔는데요. 하지만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여론은 급속히 악화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속한 집권당인 투쟁 민주당 소속의 간자르 후보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야당인 그린두라당의 프라보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모양새가 더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에 연임에도 성공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조코위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퇴임을 앞두고 세습 정치 논란에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즉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1위와 2위 후보를 놓고 다시 결선 투표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현재 후보들은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 청년 고용, 복지, 대외 관계 강화 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걸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17세에서 40세 사이입니다. 특히 유권자의 3분의 1은 30세 미만인데요. 따라서 이들 청년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게 이번 선거의 관건이라는 게 정치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후보들은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특히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향후 5년간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뽑는 인도네시아 유권자들의 표심이 과연 누구에게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입니다. 지난 5일 영국 왕실은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정확한 암의 종류나 증세, 치료 과정 등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올해로 75살입니다. 1948년 11월 14일 런던 버킹엄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필립궁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과 해군에서 복무했고요. 1981년에는 영국 귀족 가문인 스펜서 백작의 딸 다이애나 스펜서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윌리엄과 해리 두 아들을 뒀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결혼 생활 중에도 첫사랑으로 알려진 유부녀 카밀라 파커 볼스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비는 결혼 생활 15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 뒤인 1997년 다이애나 비는 프랑스 파리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고요. 그로부터 약 8년 후인 2007년에 찰스 왕세자는 카밀라와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 대한 영국민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9월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를 일기로 서거하고 찰스 왕세자는 영국 윈저 왕조의 제5대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관식을 치른 지 불과 1년도 못 돼서 찰스 3세가 암 진단을 받고 일단 공식 석상에서 물러나게 된 건데요. 찰스 3세 국왕의 건강과 치유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다음 주로 다가온 인도네시아 대선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찰스 3세 영국 국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일상적인 일이다, 흔한 일이라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s that new job? It must be so hard traveling all the time.
It's okay. In this business, it comes with the territory.
How do you handle the constant change?
You learn to adapt. Living out of a suitcase becomes second nature. It's all part of the deal.
It must get lonely sometimes, right?
It's challenging, but I knew what I signed up for. It comes with the territory.
John이 새로운 직장을 얻었는데 여행, 출장이 일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It comes with the territory.
어떤 직업에서, 어떤 사업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적이다.
In this business, it comes with the territory.
특정 상황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territory.
지역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직업에서, 어떤 사업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적인 일이다.
In this business, it comes with the territory.
특정 상황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I knew what I signed up for. I knew
나는 알았습니다.
What I signed up for.
내가 어떤 것을 신청했는지.
It's all part of the deal.
이것은 모두 거래의 일부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표현도 살펴보겠습니다.
This is not what I signed up for.
내가 신청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I don't like going on a business trip twice a month.
나는 한 달에 두 번씩 출장 다니는 것이 싫습니다.
This is not what I signed up for.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It comes with the territory.
일상적인 일입니다.
It comes with the territory.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ow's that new job? It must be so hard traveling all the time.
It's okay. In this business, it comes with the territory.
How do you handle the constant change?
You learn to adapt. Living out of a suitcase becomes second nature. It's all part of the deal.
It must get lonely sometimes, right?
It's challenging, but I knew what I signed up for. It comes with the territory.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eard you got that new job that involves a lot of traveling.
나는 당신이 출장을 자주 가야 하는 새 직장을 구했다고 들었어요.
In this business, it comes with the territory.
이 사업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How do you handle the constant change?
계속 바뀌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세요?
Handle, deal with.
다루다, 비슷한 표현이죠.
You learn to adapt.
적응하는 것을 배우죠.
Living out of a suitcase becomes second nature. Live out of a suitcase.
업무상 늘 여행 중이라는 표현입니다.
Living out of a suitcase becomes second nature.
출장은
second nature.
제2의 천성, 그러니까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 됐다.
It's all part of the deal.
이것은 모두 거래의 일부입니다.
I knew what I signed up for.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신청했는지.
It comes with the territory.
일상적인 일이다. 어떤 직업에서, 어떤 사업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적이다.
In this business, it comes with the territory.
특정 상황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that new job? It must be so hard traveling all the time.
It's okay. In this business, it comes with the territory.
How do you handle the constant change?
You learn to adapt. Living out of a suitcase becomes second nature. It's all part of the deal.
It must get lonely sometimes, right?
It's challenging, but I knew what I signed up for. It comes with the territory.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t comes with the territory.
특정 상황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